101편 1절부터 그냥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을 이렇게 보면 왕의 기도문이에요. 아주 쉽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이 된 종의 마음가짐 했어요. 왕이 됐는데 종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일찍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등극을 하지는 못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나중에 돼도 이제 사울 쪽에 있다가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통일 왕국이 이루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렇게 뭐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좀 살만할 때는 또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곤고함들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뭔가 하면 제일 위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윗을 보면서 시편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시편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느꼈던 갈등, 또 분노, 억울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든지 또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는 시편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실 쏙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 다윗이 다 해줘요. 성경 전체의 위대함이 뭐냐면 성경이 진짜 진리인 것은 좋은 얘기만 있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6장 같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고 이런 얘기를 다른 어느 종교에 써 있는 데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얘기들을 다른 어떤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에 그런 역사적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죄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부끄러움 이런 걸다 기록해주고, 결국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소수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뭐 성경학자들마다 시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초기에 왕이 되면서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왕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가 시편 101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이랬던 마음들, 통치 철학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짧지만 그래서 선이 굵어요. 이 시편 101편은 보면, 야, 이 선이 굵다. 1절부터 8절까지 안 되지만 굉장히 선이 굵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왕들만 보면 되지, 오늘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이스라엘 다윗이 봤으면 솔로몬이 보면 되고, 솔로몬이 잘못 봐서 나라 망했으니까 그 다음 왕들이나 좀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이 시대에 좀 크리스찬 왕들이 좀이 시편을 보고 정신 차리고 좀 다스리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죠. 그런데 이 시편은 왕들에게만 주는 시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이 시편이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고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으로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다윗이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다윗은 늘 뭐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찬양을 하고 살았으니까 예배자로 살았던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어떤 정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기 이전에 예배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조차도 다윗에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인자와 공의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찬송하고 나도 그 공의와 인자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때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후사, 상속자. 창세기적 개념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제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대리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제일 먼저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나에게 사랑과 공의로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면 이제는 거꾸로 공의와 사랑의 정책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처음에 고백하는 왕도의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참 멋있죠. 1절만 봐도 아, 우리나라의 대통령, 예수 믿는 대통령이 진짜 많았는데 이 시편 101편 1절만 좀늘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시편 101편을 한번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거 해서 책상 같은 데 이렇게 늘 놓고 뭐 이렇게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참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101편을 보면서 아, 참, 뭐다 성경이 귀하지만 너무 귀하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위한 왕의 결심이 있었어요. 결심. 결심은 그다음에 뭐냐면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공의와 인자로 나라를 다스릴까, 나를 다스릴까? 그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때 그래도 완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늘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우리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집에가 뭐 하는지 관심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식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참고 사항이에요. 옆집애가 뭘 잘했어요. 그럼 막 그렇게 안 기뻐요. 내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기뻐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시작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전한 것을 주의하였다. 내가 그걸 봤다. 완전한 게 어떤 건지 주목하여 봤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적으로 보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늘 누굴 바라보고 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의 대상을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예배하잖아요. 그 우상을 닮아요. 왜 가나안 땅의 종교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늘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은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가치체계는 풍요입니다. 풍요, 번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닮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랑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도 봤다 하나님도 봤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의지했다 하나님도 의지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절대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곳에 마음이 빼앗겨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늘 바라봤었던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실수했어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잠깐 보고 늘 세상을 보면요, 못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무릎 꿇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었을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탄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누구한테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빨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빠져서 코 깨졌을 때땅 보고 있으면 절대 빨리 안 낫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이렇게 턱턱하고 왔어요. 뭐 갑자기 병이 걸렸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때 빨리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무조건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무조건 뭔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저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만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도 등 돌리고 있으면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가까이에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아니, 진짜예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신실함에 있어서는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뭐 만나서 이렇게 무슨 교회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른 교인이나 뭐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하면 야, 그 속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결정적인 건 교회는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요. 성경을 모르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 대놓고 한 시간 얘기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저 요즘에 터득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예수 믿으세요부터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뭐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저는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집사님이고 뭐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지난 한 3, 4년 동안 많이 고민하고 느꼈던 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점검과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대화가 되는 이야기인지, 개인적 고민인지, 교회적 고민인지, 하나님 나라의 고민인지, 좀 이런 자기 한탄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지, 전혀 이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마워요. 기도를 해 주세요. 기도를 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 스스로의 통계.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죠? 무슨 얘기냐면, 목사를 거의 무당 취급하는 거죠. 근데, 아,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가만 보면, 뭐, 이거,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혹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찔림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본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사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실 이러고 살지 못해. 이러고 산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면. 저도 그러고 못 사는 것 같아요. 뭐 이거 할 때도 있고 저거 할 때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집중적으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문득문득 아니면 아주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세세하게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일 좋은 곳으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걱정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걱정이 있겠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자식들이 걱정이 많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형제가 싸우잖아요. 맨날 그놈의 뉴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누구 돈인지 뭐. 그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아버지와 아들인데 저렇지? 왜 형제인데 저렇지? 그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 땅의 관계는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싸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사람들은 안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도 뭐 하다가 학부가 이제 공사가 한달 남았어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내가 가지면 에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라. 내가 지혜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되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실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주 편안해져요. 낮에도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와서 저한테 그랬대요. 근데 예배당 짓는다 그래서 그 사진 보냈더니 보고 정신이 나갔구나 그랬대요. 오레곤에서 교회를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로 그랬대요.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인데 참 기분은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락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내가 쭉 설명을 했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는구나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요, 가까운 사람만 고마웠고요, 혜택 받는 사람만 고마워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다 고맙지 않아요. 한쪽은 슬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고 그 하나님의 은덕을 입기만 하면 우리 삶의 주변이 감사로 행복으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이래요. 내가 다시 이런 건또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이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어려워. 비루한 게 뭐냐면 이제 원문적으로는 무가치한 거, 의미가 없는 거, 썩어질 거, 천국 갈때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 하나님, 내가 비루한 것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배도자들의 행위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 나 미워하겠습니다. 무관심하겠습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선언이에요. 미워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동정심 갖는 거 아니고요. 어설프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악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 어디에만 껴요? 아, 더러운 데만 끼지 않네. 음식에도 있네. 얘가 안 좋네. 제가 지금 파리 그러면 더러운 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식당에도 돌아다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요. 왕이 악한 것을 미워하면 백성도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통치 원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따라온다라는 걸안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안 그러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게 뭔지, 내가 미워할 게 뭔지, 내가 볼게 뭔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이것을 선을 아주 정확하게 긋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긋고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긋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알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너무 뭘 많이 알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막 알라고 막 이메일 보내고 막 문자 오고 막 그래요. 참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 내가 알 것만 알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에 갖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꼭, 꼭 내가 접할 것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라서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요, 너무, 너무 많은 그 정보 속에 그냥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굳이 몰라도 잘 살아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할머니들,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도요, 그 세상에 뉴스는 몰라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은 잘 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더 지혜로우셨다고요. 정보가 없어도 지혜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정보는 많은데 지혜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보 많은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지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또 정보가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정보는 정보고요. 정보를 분석해내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지혜고요.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 안 부러운 세상이에요. 그 사람 아는 거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통찰력이다 그래요.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해같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인도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광명한 빛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는 얘기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때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함들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것은 내가 모르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거에만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해도 돼요. 그 우리 어른들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든지 잘 알아. 그런 아무튼 전문 용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이것만 알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만 알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랑만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랑 관계하고 싶었어요. 다른 것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미워하겠다, 싫어하겠다, 아예 안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아, 참, 참 시원한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이 10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교제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며 내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시간, 하나님께 받은 건강,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에게 받은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사오니,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살 때는 하나님 늘내 마음에 일깨워 주셔서, 다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우리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요. 우리가 살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걸로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뭐래도 안 바뀌어요. 결국은 우리입니다. 다윗은 그거 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내가 잘하면, 내가 바로 쓰면, 내가 바른 것을 보면 우리 역사가,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치 철학으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철학이 뭔가? 난뭘 따라서 살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한다. 난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다. 나 다른 것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다.